나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 북한에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은 미국 한국과 협력해 북한의 발사 중지를 강하게 요구할 것을 정부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남서쪽 해상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한 곳 등 세 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일본 영토 내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에 대한 방어 준비 태세를 이미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이 배치돼 있으며 패트리언 요격 시스템도 일본 남부 노키나와현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첫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으나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습니다. 미국이 21일 폴란드에 120억 달러 상당의 공격형 헬리콥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폴란드에 대한 아파치 헬기 96대와 관련 부품에 대한 판매 승인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폴란드가 아파치 헬기 96대와 헬파이어 미사일 1,800여기, 스팅어 미사일 500여기 판매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무기 판매는 적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과 나토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폴란드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오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도 소셜미디어에 이번 판매 승인을 확인하며 아파치 헬기가 폴란드에 인도되기 전까지 미군이 자체 재고에서 아파치 헬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수 방류일자를 24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강요회의에서 기상과 해양 조건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오는 목요일 방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출이 완료될 때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 내 핵연료봉 냉각에 사용된 물 등 이 오염수를 1,000개의 저장고에 보관하고 제염 작업을 해왔으며 이를 희석해 원전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해저에 3,40년에 걸쳐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수 배출이 시작되면 관련 안전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2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배출 기간 동안 IAEA가 안전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검토를 계속할 것을 약속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 협력체인 브릭스 정상회의가 22일 개막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달러화를 대체하는 통화 사용 활성화와 회원국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올해 주최국인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브릭스 확대 방침을 언급하면서 확장된 브릭스는 보다 균형 잡힌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열망을 공유하고 있는 상이한 정치체제의 다양한 국가들을 대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란과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이집트, 쿠바 등 40여 개 나라가 브릭스 가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수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신현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실패 3개월 만에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한일 3국협력이 위중해진 영내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6차례에 걸쳐 보내드리는 기획특집 미한일 정상회의 결산. 오늘 첫 시간에는 한층 격상된 3국 안보협력 부분을 살펴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 지역에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4도,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3개월 만에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 을지 프리덤실드 훈련을 견제하고 정권 수립일인 이른바 구구절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위한 대형 이벤트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해봤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당국이 22일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 구역을 세고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보된 위험 구역은 북한 남서측 황해 해상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입니다. 북한이 일본 정부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 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 항행경보제도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번 통보는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의 재발사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에도 우선 일본 정부의 발사 예고 기간과 위험 수역을 통보하고 나서 IMO에도 같은 내용의 발사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정찰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한 뒤 예고 기간 첫날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로켓이 추진력을 잃으면서 서해로 추락해 실패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직후 실패를 인정하면서 천리마 1형에 도입된 신형 발동기체기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꼽고 이른 시일 내 성공적으로 재발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이후 발사 실패 원인으로 꼽힌 로켓 엔진 결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7월부터 발사체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엔진 연소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정찰위성은 미리 여러 개를 만들어 놓았겠지만 로켓 엔진의 연소 불안정 문제는 통상 3개월 만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북한 지도부가 신속한 재발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소를 하게 되면은 진동이 발생을 하는데 그 진동 주파수가 엔진 고유의 주파수, 소재의 주파수하고 일치가 되면은 증폭이 돼가지고 그 연소가 이제 불안정하게 돼서 폭발하거나 이제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엔진을 재설계해가지고 다시 만들든지 그러는데 아니면 격벽을 만들든지 뭐 하나 추가하든지 뭐 해서 그 제작 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연소시험하기 때문에 석 달이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아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2차 발사 계획에 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재차 발사를 예고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북한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긴밀한 미한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 군은 북한의 위성발사 예고에 대응해 감시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복수의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미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륙해 경기도 남양주 상공에서 서해 쪽으로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는 첨단 전자센서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 등을 실시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서해상에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이 가능한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했습니다. 북한이 재발사에 성공한다 해도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 효용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 5월 서해에 추락한 위성체 만리경 1호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미국과 공동 조사한 결과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재발사는 당장 초정밀 군사위성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고 위성발사체의 궤도 안착 기술을 검증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제한적이나마 어느 정도 한반도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지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북한 업체에서는 성공을 통해서 대내 또 선전을 또 크게 할 목적이 있어요.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통보한 위험 수역은 지난 5월 통보한 곳과 동일하다며 이는 새로운 발사체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천리마 1형의 결함을 보완해 재발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통보한 발사 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실드, UFS 미한 연합 연습 기간과 겹칩니다. 이와 함께 북한 정권 수립일인 이른바 99절 75주년을 앞둔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UFS를 견제하고 99절을 경축하는 정치적 이벤트로 정찰위성 발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정찰위성 수준을 무시하는 외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사업,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사업, 그리고 이미 대내외에 널리 예고한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이 강행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UFS에 대한 의식도 있고, 한편에서 이제 9월 9일 광복 창건일에 대한 일종의 세리머니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대내적인 측면,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군사 대응 능력에 대한 의지, 두 가지를 다 표출하는 차원에서는 아마 시간적 타임을 그렇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6월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향후 발사에 앞서 관련 일정을 IMO 등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위성발사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다고 IMO가 규탄 결의문을 낸 데 대한 반발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또다시 사전 통보를 한 것은 주권국가의 우주 개발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양욱 박사입니다.
국제 관행이라는 틀 안에서 이런 최소한의 주변국의 통보도 없이 발사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통보할 필요는 있었을 겁니다.
한편 한국해양수산부는 북한이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통보한 해상구역들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22일 오전 8시 8분께 항행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위중해진 영내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긴밀한 미한일 협력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앞으로 수년 동안 노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한일 3국 안보협력이 미국, 일본, 한국이 공유하는 민주적 관여를 보존하기 위해 건설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is was an effort to work together in ways constructively.
캠벨 조정관은 21일 국무부가 아시아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미한일 협력을 아시아판 나토로 비판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3국 협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한일 3국 정상이 18일 정상회의를 통해 매우 평화롭게 만나 건설적인 대화를 했으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교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The three leaders met peacefully, talked constructively. And they engaged.
그러나 3국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던 시각, 러시아와 중국의 군함은 일본과 매우 가까운 해역을 지나고 있었으며, 이날 오전 북한은 새로운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3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이 더 복잡할 뿐만 아니라 미한일 각국에 더 걱정스럽게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우크라이나에서 근거 없는 불법적인 전쟁이 벌어졌고 북한의 도발은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영내 안보 환경이 위중한 상태란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We have the unprovoked illegal war in Ukraine.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은 각각 코로나 위기 동안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관심이 있는지 묻는 등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도발적인 조치와 더불어 대규모 군사력 증강, 일본과 한국뿐 아니라 영내 전체의 불안을 야기하는 여러 조치를 목격했다고 캠벨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한일 3국 협력이 호주, 영국, 미국의 전략 파트너십인 오커스나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안보협력체인 쿼드와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는 비교하거나 대조하고 싶지 않다며 여러 협력기구에는 각각의 고유한 역사와 맥락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I'd rather not compare or contrast various groupings. This has its own
이어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파트너가 우리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3자협력계획에 전념하고 있고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건 그 자체로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3자 파트너십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새 정상이 이러한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 정말 놀랐다며 국무부 동료들은 백악관의 지원 속에서 그러한 제도화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I was really struck that all three of the leaders talked in detail about their commitment to institutionalizing.
이어 또 놀란 건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 때문이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그러한 가능성을 잡을 것이고 단합에 흔들림 없을 것이며 그런 결의를 다지는 데 있어 아무도 필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트 블링크 차관보는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루나 일주일, 한 달 동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건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간 집중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한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3국 안보 협력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일 관계가 소다자협의체인 쿼드와 오커스의 중간쯤에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BOA는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담을 결산하는 6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한층 격상된 3국 안보 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21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이제 우리는 3국 간 안보협의에 대한 공약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기반으로 미한 미일 간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3국 차원으로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Now we have a trilateral commitment to consult. And I think that this is really a wise move to really try to institutionalize.
맥스웰 부대표는 미한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이 세 나라의 안보 관계를 제도화하려는 현명한 조치라면서 안보 관계가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을 넘어서고 공동 안보와 공동 번영을 위한 3국 안보 관계가 확고히 정립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현재 3국 관계는 정치적 승인이 필요한 조약 동맹에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관련국들의 상호 위협에 초점을 맞춘 공식화된 관계라며 협력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말했습니다. 3국 정상은 18일 열린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자 훈련을 연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 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별도로 미한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하고 공동의 지역적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조율을 위한 신속한 협의에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3자 협의를 위한 정보 공유와 메시지 동조화, 대응 조치 조율에도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는 21일 미한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사실상의 동맹을 향한 첫 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한일 3국은 공식적인 동맹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캠프 데이비드 공약들을 통해 그 방향으로 분명하게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동성명에 명시된 실시간 정보 공유, 방어 훈련 대폭 확대, 다양한 전략적 문제에 대한 대화 심화를 실제로 이행한다면 공식적인 조약 없이도 사실상의 동맹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그러면서 협의에 대한 공약이 구속력 있는 조약상의 약속은 아니지만 미국, 일본, 한국의 안보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정치적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두 미한, 미일, 양자 안보조약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공동의 위협에 맞서 강력한 연대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고 교수는 미한일 세 나라의 관계가 아직은 미니 나토 혹은 3국 동맹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선된 한일 관계의 향후 추가 진전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documents that came out on Friday are very clear in trying to distance this arrangement from those.
로리고 교수는 미한일 정상회의 문건들을 보면 최소한 현 시점에서는 특정한 동맹 공약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특히 한일 관계가 매우 민감했었고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으며 마찰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미한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이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은 3국 협력이 심화돼도 기존의 미한, 미일 간 동맹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로리그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And so these two alliances, which are foundational for both Japan and South Korea, none of that changes with this. And the commitments that make.
로리그 교수는 일본과 한국에 있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미한일 협력 심화로 인해 동맹 관계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국 협력에 수반될 수 있는 약속이 동맹의 기본과 토대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리그 교수는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소다자주의로 더 한 발짝 가는 중요한 조치라면서 현재 미한일 관계는 소다자 협의체인 쿼드와 오커스의 중간쯤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인 쿼드는 전통적인 안보 문제를 넘어 영내 공통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연합을 구성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이며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는 3국이 영내에서 직면하고 있는 안보 우려에 대한 대응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 관계는 전통적인 안보 협력은 물론 경제 협력과 기술, 연구 협력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쿼드와 오커스와는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로리고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이번에 합의된 수준보다 더 강력한 협의 기재를 미국이 원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early press reports the day before the meeting were referring to the word duty to consult rather than commitment to consult. And I think
스나이더 국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앞서 언론 보도를 보면 위기 시 협의 공약이 아닌 협의 의무에 대한 표현이 나왔다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3국 동맹 관계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점에서는 한일과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대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두 동맹의 실질적 협력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국 협력의 수준이 한일 관계로 인해 제한될 것인지 여부를 바이든 정부가 파악하려 할 것이라며 정상들이 같은 목적을 향해 자원과 인력을 배치할 경우 삼국 협력의 잠재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영내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 한일이 앞으로 더 긴밀한 안보 관계를 맺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more severe the threats from North Korea, from China become to South Korea, the more significant it is.
베넷 연구원은 한국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이 더욱 커질수록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의 도움 없이는 미국이 한국의 대규모 병력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끊임없이 핵 공격을 위협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한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미한일 3국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초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세 나라 간의 협력이 인도태평양 영내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공세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지난 18일 X, 옛 트위터를 통해 미한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것이 바로 인도태평양에 필요한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국방협력과 정보 공유에 관한 발표를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중진인 진샤인 상원 의원도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한국과 함께 소집한 회의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목격하고 있는 중국의 점증하는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해왔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의 강화된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미한일 정상은 워싱턴 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빗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국이 단독 정상회의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협력 확대와 강화를 천명하고 구체화한 캠프 데이빗 원칙, 캠프 데이빗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문서 3건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정보 공유를 배가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doubling down on information sharing, including on the DPRK's missile launches and cyber activities.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디서 발생하는 위협이든 우리 중 어떤 국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한 이날 성명에서 미국, 일본, 한국 간의 강력한 3국 관계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특히 이번 역사적인 정상회의는 영내 공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영내 공세가 증가하는 시기에 동맹국들이 이런 초국가적 위협에 함께 대응할수록 우리가 공유하는 우선순위와 원칙이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앤디 킴 민주당 하원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며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이 만남은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와 협력,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면담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두 정상이 미국과의 강력한 관계를 지속하길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동의해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그리고 강력하고 항구적이며 안전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성사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미안이 상국의원회의 미국 측 공동당장으로 활동해온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도 이날 X를 통해 독재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동맹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의 역사적인 업적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마시 캡터 하원 의원도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캠프 데이빗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는 역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국의 결의는 역내 중국과 북한의 공세에 대응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을 위한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고려항공이 약 3년 만에 평양 베이징 노선을 운항했습니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 JS151편은 현지 시각 22일 오전 9시 17분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JS151편은 한반도 시각 오전 8시 30분경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했으며 오전 8시 47분 신의주를 거쳐 중국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도 고려항공의 이날 운항을 확인했습니다. 서우두 국제공항 웹사이트의 도착 페이지에는 고려항공 JS151편이 오전 9시 17분에 도착했다고 안내도 있습니다. 고려항공 여객기가 중국 운항을 재개한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약 3년여 만입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북한 고려항공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운항이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베이징으로 향한 것입니다.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이날 베이징 항공편에 TU-204 기종을 투입했습니다. 고려항공의 TU-204 기종은 140에서 150석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남포에 또 다른 유류 저장 탱크가 들어섰습니다. 공식 유류 반입이 사실상 전무한 북한의 저장시설이 계속 확충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새로운 유류 저장시설이 포착된 지점은 남포 유류탱크 밀집지역입니다. 플래닛랩스가 최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6월까지 원형 부지만 조성됐던 북쪽 한 지점에 유류탱크 형태의 대형 물체 한 개가 들어선 장면이 보입니다. 유류탱크가 발견된 지점은 북한이 지난 2016년 조성한 8개의 원형 부지 중 한 곳입니다. 앞서 북한은 8개의 원형 부지를 조성한 뒤 약 4년간 방치하다가 2020년 이 중 남쪽에 위치한 2개 부지에 대형 유류 탱크를 세웠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6개 원형 부지는 방치돼 왔는데 이번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1개 부지에서 새로운 유류 탱크가 포착된 것입니다. 새 유류 탱크는 지름 약 20m, 높이는 약 15에서 20m로 추정됩니다. 흥미로운 건 기존 원형 부지에서도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쪽에서 두 번째 원형 부지에 있던 기존 유류탱크 한 개가 사라졌으며 이 부지가 포함된 기존 원형 부지 6개는 더 큰 원형 부지 3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 8개 부지 중 가장 남쪽과 북쪽, 즉 가장자리에 각각 한 개씩의 유류탱크가 서 있고 나머지 안쪽 6개 자리는 3개의 더 큰 원형 부지가 됐습니다. 북한이 이전에 조성한 6개 유류탱크 부지를 더 큰 부지로 바꿨다는 건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유류탱크를 건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 BOE는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남포 유류 밀집 시설에서 유류탱크를 확충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과 5월 이 일대에 총 3개의 유류탱크를 건립했습니다. 또 2020년엔 유류 저장시설이 밀집한 이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에 지름 30m짜리 유류탱크 3개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지난해 남포에서 새로운 유류탱크가 잇따라 포착됐다는 BOE의 지적에 북한이 어디선가 휘발유와 나프타 가솔린, 경유와 등유를 들여온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clear that they have gasoline, naphtha, diesel, kerosene. Coming in from someplace.
브라운 교수는 정확한 출처는 모르지만 아마도 중국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유류가 남포의 새 유류탱크에 저장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시설 확충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탱크는 이번에 새로 발견된 것을 포함해 약 30개가 됐습니다. 유류탱크를 세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 부지까지 합치면 조만간 이 일대의 유류탱크 수는 40개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유류탱크를 확충한 배경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밀 반입된 유류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발행하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공해상 등에서 유류를 불법으로 환적받아 남포로 운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도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이 일대 올해 1월에서 6월 모두 42척의 유조선이 드나들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해왔는데 올해 포착된 42척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북한은 올해 상반기 최소 42만에서 최대 126만 배럴의 유류를 반입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러시아의 미사일을 장기간 연구하고 모방해왔다고 미국 미사일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군사 지원을 한 것을 계기로 향후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미사일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1일 북러 미사일 기술 협력과 관련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기관으로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Clearly there's been a long-standing effort by North Korea to illegally obtain missile-related technology from entities in Russia and entities in China. Now, it almost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수년 동안 러시아의 미사일 관련 연구소나 과학자들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 기술을 포함한 주요 미사일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해 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 진전 역사를 살펴보면 미사일의 외형이나 구성, 비행 궤적 등 여러 면에서 러시아제 미사일을 연구하고 따라하려 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은 구소련 해체 이후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 양국 간 군사협력 노력의 결과라면서 그에 대한 많은 증거도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미사일 기술을 포함한 안보 협력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고체 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무기 제공 대가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21일 VOA에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은 북한의 화성 18형에 대한 모든 분석에서 논리적 비교 대상이 된다면서 북한 ICBM과 러시아제 미사일의 유사성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많은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 미사일 설계에서 영감을 받은 것처럼 북한이 최근 발사에 성공한 화성 18형 역시 토폴 M이나 야르스 같은 러시아제 미사일의 일부 설계를 따라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 기관이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나자루스가 러시아 방산업체의 로켓 설계 부서를 겨냥해 해킹 공격을 했다는 보도와 보안업체의 분석을 거론하면서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이 북한 미사일 개발과 설계 중요한 원천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과학과 기술, 국가안보 정책 분야와 탄도미사일 방어 등을 연구하는 시어도 포스톨 명예교수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특정 미사일들은 러시아 미사일과 복제품이라고 할 만큼 성능과 외형, 비행 궤적이 일치한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 미사일 교류 협력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비행에 성공한 고체 연료 추진 ICBM인 화성 18형을 언급하면서 고체 연료는 러시아도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북한이 외부 도움 없이 자력으로 이를 개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We would see making a solid rocket motor of that size requires extraordinarily specialized.
다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북한이 러시아의 ICBM 기술을 추종하고 모방하려 노력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러시아와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미사일 기술 협력을 해왔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it's highly unlikely that the Russian government deliberately provided North Korea with substantial HS18.
반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러시아 ICBM 기술은 자신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면서 아무리 가까운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기꺼이 ICBM 원천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 등 우방국도 가리지 않고 원천 기술을 빼내기 위해 해킹 공격을 해왔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도 미국을 비롯해 그 어떤 나라도 우방국에게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면서 ICBM 기술의 북한 이전은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ICBM 기술을 손에 넣으면 미국이 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고 이는 러시아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러시아가 크게 우려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지난 60여 년간 중국 이외의 국가에 핵무기나 전략미사일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수품과 무기를 제공함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 정부 간 직접적 군사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포스톨 명예교수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양국이 군사협력 징후를 보이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Russian Defense Ministry said it would. I don't know if it's an empty threat. I don't know if it's something in progress. The signs are not good.
포스톨 교수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ICBM 개발 과정에 있고 여전히 더 많은 기술적 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프로그램과 운용 방법 등에 대해 배울 것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을 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미사일 기술 협력 등의 요구를 한다면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벤디펜 전 부차관보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 오랜 접근 방식을 바꾸고 실제로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기 시작할 것인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Question i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ith the war with war Ukraine etc. You know, is the Russian government going to change?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정부 간 미사일 기술 개발 협력 여부는 다른 군사적 협력 분야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17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에 고체 연료 ICBM 기술을 이전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러시아 ICBM의 외형 및 성능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시험 발사한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과 러시아의 토폴 M ICBM이 쌍둥이처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화성 18형의 물리적 크기와 비행 궤적 등이 러시아 토폴 M과 거의 똑같다면서 북한 미사일의 갑작스런 고도화와 진전은 러시아 정부와 과학자들의 협력 없이는 설명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제3국 선박이 북한 남포에서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깃발을 단 홍콩 회사 소유의 화물선인데 이 북한이 또 다른 선박을 구매한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제3국 선박은 2964톤급 화물선 에브리스타호입니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에브리스타호는 현지 시각 15일부터 17일까지 약 사흘에 걸쳐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브리스타호는 아프리카 나라 카메룬 선적으로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는 이 선박의 소유주가 홍콩 소재 킹추원 인터내셔널로 명시돼 있습니다. 선박 회사들이 아프리카 등 제3국의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 지적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중국계 회사가 에브리스타호의 실제 소유주이자 운영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브리스타호는 2005년 건조됐으며 건조 첫 해부터 중국 선적에 신흥롱호로 운영됐습니다. 이후 파나마와 중국 시에라리온 선적을 거쳐 지금의 카메룬 깃발을 달았는데 매번 선적은 달랐지만 이름은 헝성 28호와 슌성 18호 등 중국식이었습니다. 에브리스타호는 17일을 끝으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상태로 마린트래픽은 에브리스타호의 마지막 신호 발신지를 북한 남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브리스타호가 여전히 남포에 머물고 있는지 혹은 남포를 떠나 제3국으로 향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에브리스타호가 어떤 이유에서 북한 해역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8년 이후는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취해진 2020년 이후엔 북한 해역에 제3국 선박이 기항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니우의 선적에 안니호가 북한 남포의 모습을 드러냈었는데 이후 이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나 북한이 제3국 선박을 구매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이 에브리스타호를 구매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앞서 VOA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자료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자료 등을 인용해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경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모두 22척의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등재됐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북한이 신규로 등록한 선박으로 밝힌 6척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해 등록한 행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사례에 대한 논평 요청에 먼저 우리가 기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란 점을 말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 가능성과 관련한 지난 6월 BOA의 이메일 질의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의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4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한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이 올해 2억 달러 등 지난 5년 동안 해킹 공격을 통해 2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탈취와 자금 세탁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정보업체 TRM 랩스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북한 해커들이 30건 이상의 공격을 통해 2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TRM 랩스는 또 자체 연구 분석 결과 북한이 올해에만 2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올해 전체 암호화폐 도난 액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기록적인 탈취 액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북한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RM 랩스는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를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피싱과 공급망 공격 등 다양한 인프라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 생태계의 취약점을 악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탈취 기술 못지않게 탈취한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도 발전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겨냥하던 초기 해킹 공격 패턴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미국 재무부 제재나 법 집행에 대응한 매우 복잡한 다단계 자금 세탁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나자루스가 에스토니아 소재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아토믹 월렛을 해킹해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이를 믹서 및 교차 체인 수합 기술을 통해 수차례 자금 세탁해 추적을 따돌리려 한 사건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TRM 랩스는 북한 해킹 조직이 암호화폐 자금 세탁 분야에서 블록체인 정보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자금 세탁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람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들이 보유한 암호화폐와 섞은 후 재분배하는 믹서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가 어느 경로를 통해 나온 것인지를 추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른바 난독화 과정을 통해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미국 정부 당국은 이처럼 진화하는 북한의 자금 세탁 방법에 대응해 수사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범죄 수사를 위해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전문 암호화폐 포렌식을 통해 북한과 같은 위협 행위자를 식별하고 이들이 훔치고 세탁한 자금을 포함한 불법 자금을 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TRM 랩스의 리 칼슨 분석관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탈취와 자금 세탁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t's really a story of evolution, right? As the US government, as our allies have gotten better about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대북 사이버 제재를 담당했던 칼슨 분석관은 북한이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의 제재 등 관련 대응을 방해하는 데 더욱 능숙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과 자금 세탁을 통해 석탄 밀수 등으로 벌 수 있는 돈의 수천 배에 달하는 돈을 벌 수 있다는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다른 어떤 분야보다 암호화폐 해킹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의 추이를 분석해 볼 때 앞으로 북한이 관련 분야에 더욱 관심을 쏟고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 지역에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23도, 최고 30도, 남포 최저 23도, 최고 30도.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 신의주는 맑겠고 최저기온은 22도,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계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은 29도.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 모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해주는 최저 24도, 최고 29도. 개성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최고기온 27도. 사리원 흐리고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일대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 28도. 신포 아침 최저기온 23도, 최고 26도. 장진 최저 18도, 최고 23도. 해산 최저 18도, 최고 25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역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원산 최저 17도, 최고 22도. 평강 최저 21도, 최고 26도. 장전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역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청진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 26도. 선봉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기온은 25도. 삼지연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기온 21도가 됐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전 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오전에는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전 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북한에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은 미국 한국과 협력해 북한의 발사 중지를 강하게 요구할 것을 정부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남서쪽 해상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한 곳 등 세 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일본 영토 내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에 대한 방어 준비 태세를 이미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이 배치돼 있으며 패트리엇 요격 시스템도 일본 남부 오키나와 현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첫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으나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습니다. 미국이 21일 폴란드에 120억 달러 상당의 공격형 헬리콥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폴란드에 대한 아파치 헬기 96대와 관련 부품에 대한 판매 승인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폴란드가 아파치 헬기 96대와 헬파이어 미사일 1,800여기, 스팅어 미사일 500여기 판매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무기 판매는 적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과 나토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폴란드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오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도 소셜미디어에 이번 판매 승인을 확인하며 아파치 헬기가 폴란드에 인도되기 전까지 미군이 자체 재고에서 아파치 헬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수 방류일자를 24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강요회의에서 기상과 해양 조건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오는 목요일 방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출이 완료될 때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 내 핵연료봉 냉각에 사용된 물 등 오염수를 1,000개의 저장고에 보관하고 제염 작업을 해왔으며 이를 희석해 원전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해저에 30~40년에 걸쳐 방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수 배출이 시작되면 관련 안전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2일 배출 기간 동안 IAEA가 안전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검토를 계속할 것을 약속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1일 벨라루스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벨라루스에 체류하는 미국인에게 즉시 벨라루스를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벨라루스 당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한 공격을 용이하게 하고 벨라루스 내 러시아 군대를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벨라루스의 자의적인 법 집행과 시민 폭동의 가능성, 그리고 벨라루스 주재 미국 대사관의 기능 제한을 언급하며 벨라루스로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여행 경보는 벨라루스 군과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수바우키 회랑 근처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월 말 벨라루스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의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다음 달인 2월 벨라루스 주재 미국 대사관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23일 VOA 새벽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